요즘은 그 공동체 의식이 약한 시대입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뭐 혼밥이니 그 혼술이니 해서 이런 말이 돌기도 합니다. 그뭐 혼자 밥 먹기, 뭐 혼자 술 마시기인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거나 이 시간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굳이 같이 있음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조금 불편하느니 그냥 뭐 차라리 혼자 먹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오늘날의 개인주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오늘날은 이 가족들도 몇안 되고 또 굳이 혼자 있어도 이 심심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런 문화가 발달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룩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문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식사라는 것은 단지 이 고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는지 잘볼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 창세기 18장 같은 데는 이 환대하는 의미의 식사가 나옵니다.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마태복음 22장과 이 누가복음 12장 같은 곳에는 잔치 장면이 나오죠. 축제입니다. 식사가 곧 축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그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식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끝부분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된 식사 문화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이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간을 그저 함께 즐기기 위해서 식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사 문화와 많이 달랐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해서 배 채우는 성격이 강하기도 합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은 그 모두 이배 채우는 목적이 이 최우선인 식당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 점심 같은 것도요. 일단 그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뭐그그 식사를 가지고 뭘 함께 뭐 나눈다거나 뭐 이런 교제를 한다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인들은 식사 시간도 여유롭게 쓰지 못할 만큼 이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살아갑니다. 이룻 당시에 이 농경 사회와 전혀 다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말을 건네는 것은요, 오늘날 그 패스트푸드처럼 배나 지금 일단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자 하는데 그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 모든 이 문화적인 함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인간관계가 녹아 있고요, 환대가 있고, 그 축제가 있고, 사회적인 이 지위가 담겨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룻은 이 도시락 싸울 여유 없었을 겁니다. 이삭 죽기로 연맹해야 되는 처지에 뭐 도시락 꾸릴 정신이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 관대한 주인이었죠. 이 도시락도 안 싸왔을 이 여인에게 오라고 해서 떡을 베풀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딱 맞게 뭐한줌준 것도 아니고요. 매우 풍성히 주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았다 하죠. 이 식사가 끝나고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는 이 율법 이상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그 밭에 귀퉁이 어느 정도 한 11조 되는 정도 남겨두고 또 곡식단을 추수해 갈 때에 흘린 이 나다들 이 죽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15절과 16절에 나온 보아스 말은 그 이상이죠. 아예 곡식 다발에서 너희가 이거 나다를 흘리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이 단을 좀 뽑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좀 놔두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곡식 다발을 던져다가 이 두라는 것이죠. 거저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율법 이상을 행하는 너그러운 주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죽고 나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라고 합니다. 뭐이 신학자들마다 과연 이 에바가 얼마나 되나에 대한 이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좀 종합해보면 작게는 뭐한 21리터 정도나 많게는 한 36리터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가 아마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럼 작은 경우 한 22kg니까 한 20kg짜리 쌀한 포대, 많게는 그 20kg짜리 쌀두 포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달 주워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하루 주워서 이 정도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둘이서 이한 달도 뭐 먹을 수 있는 양이지요. 게다가 이 점심 때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있죠. 그것도 이 시어머니한테 꺼내놓습니다. 드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나오미가 이를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실 루스의 대답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막 놀래놓으니까 막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냅니다. 이 19절이지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 질문에 루시 그 대답할 짬도 주지 않지요. 그저 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에 복을 내리기 바쁩니다. 야,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뭐, 나오면 아직 루시 일한 밭의 주인도 모르는 상황이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누군지도 모를 그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빕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이 시어머니가 놀랬던 거죠. 축복이 끝나고서 루시 대답하죠. 사실 루스의 대답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그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나오미의 질문은 두번 모두 어디서, 이 where라고 하죠. 이 어디서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루스는 어디서 일했다라고 답하지 않고요. 보아스의 이름을 댑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루스는 사실 이 보아스와 통성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루시고 너는 보아스고 이렇게 이름을 나눈 적이 없어요. 뭐 대화는 했지만 이 주인들이 종을 만날 때뭐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치 못해 종이 주인의 이름을 물어봐야 할 때면 매우 조심스럽게 여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루스는 자기가 직접 이름을 여쭈었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보아스 종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아, 그 주인이 보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구나라고 눈치채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일했느냐라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이 대신에 이 주인 보아스라는 이름을 대면서 몹시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이 보아스가 앞으로 벌어질 이 일들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했는데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축복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은 독특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자는 룻과 자신을 말하겠죠. 죽은 자는 나오미가 사별한 남편과 이두 아들을 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기 가족을 향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에서 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그 고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 룻기에서 핵심입니다. 예, 이거 하나가 그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고엘이라는 말그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신 갚아주다, 리딤하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일종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 보존하고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긴 것입니다. 고엘에는 흔히 네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는 자기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이를 대신 갚아주어서 땅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땅거래, 영원한 땅거래 이게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뭐 땅을 뭐 잠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괜찮지만은 뭐 영원히 뭐네 것이 된다거나 뭐 영원히 뭐 오늘날의 문화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 땅을 담보로 누군가 돈을 빌리게 되면 반드시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첫째 사항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친척이나 가족이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 그 대신 돈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친척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친척이 힘이 없을 때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것이죠. 대신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친척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과부를 거두어 들여서 이 자녀를 놓아서 죽은 이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제적인 율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이제 사장을 살펴볼 건데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철저히 자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율법 같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뭐 형님이 죽어서 형수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아 그게 싫다 하면 아 거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자원하는 개념이었지 강제적인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성립하는 제도지 뭐 하나님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치리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무나 할 수도 없었어요. 실제 직계 가족은 아니라도 친척이어야 했고요. 또 친척이라도 그냥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야 했습니다. 고해를 하려면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싹다 돈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땅을 대신 사준다거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다거나 이 과부 데려오는 일 모두 돈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고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부자였거든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원해서 아마 나서줄 수도 있겠다. 뭐 벌써 그런 그림을 어느 정도 스쳐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다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까지 그냥 룻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룻이 고엘이라는 제도에 기대할 수 없는 그 출신의 여자임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이방인 룻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마치 기대심이 타올랐다가 팍 사그라지는 듯한 이 장면을 모압 여인이라는 말로 보여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아스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한두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룻과 나오미는 경제적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럼 22절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의 말을 약간 바꾼 것볼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죠. 나오미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니까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라며 그 소년을 갖다가 소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시어머니로서 어땠습니까? 자연스러운 그 남자에 대한 경계가 묻어나죠. 보아스가 말한 소녀는 남자 일꾼들이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나오미는 이 남자 일꾼들이 혹시라도 이 과부 룻을 건드린다거나 괴롭히게 될까봐 보아스의 명을 바꿉니다. 이 소녀들과 나가라. 여종들과 함께 다니라 하는 것이죠. 이 며느리 룻은 나오미 말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보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여종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룻은 지혜롭게 나오미의 말을 따름으로써 이 혹시나 모를 남종들의 괴롭힘이나 희롱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늘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소위 그 세상에서는 인복이라고도 하지요.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곧 우리 자녀들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우리한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만남을 위한 기도. 귀한 만남 허락해달라고. 복된 만남 되게 해달라고. 선한 만남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만큼 또한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 이 모압 땅에서 망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할 곳조차 없을 때 하필 그 룻이 이삭 주로 땅, 간 땅,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관대하고 선한 자였습니다. 룻이 알고 간것 아닙니다. 룻의 관점에서는 그저 우연이었지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을 통해 다윗 왕조와 온 인류의 이 고엘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만남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지 이름도 듣지 않고 관대한 땅 주인을 향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는 한번더 복을 빌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귀한 만남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권태로워지죠. 뭔가 다른 재미난 것 없나 싶어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우리 손으로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가 아무리 계획 세워본들 사람 만나는 일만큼 알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의 만남, 그 동네에서의 만남, 자녀들 새학기에 또 만남, 그 귀한 친구들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바로 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이 모든 만남들 가운데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는 일, 또한 룻과 같은 여인을 만나는 일, 이보다 더한 그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이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상대방이 보았으면 내가 룻과 같은 인물이 될 필요가 있고요. 상대가 룻이면 내가 보아스 같은 인물일 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바랍니다. 그럴 때이 만남이 귀한 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